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정부 고위 관리들이 오늘 이란 핵 합의에 관한 의회 청문회에 출석합니다. 존 케리 국무장관과 어니스트 모니즈 에너지 장관, 제이콥 루 재무장관은 상원 외교위원회에 참석해 이란과의 핵 합의에 회의적인 의원들을 설득할 예정입니다. 이들은 어제도 일부 의원들과 개별적으로 만나 이란 핵 합의에 대해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앞서 BOA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합의로 이란의 핵무기 보유 가능성을 차단한 것으로 확신한다며 세상이 더 안전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의회는 9월 중순까지 이번 합의에 대한 승인 또는 거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공화당의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어제 이번 합의가 미국인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나쁜 합의라며 폐기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만일 의회에서 합의가 부결되면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이 미국인들을 테러에 끌어들이는 온라인 활동은 국제 테러 조직 알카에다보다 더 큰 위협이라고 제임스 코미 미 연방수사국장이 말했습니다. 코미 국장은 어제 미 서부 콜로라도주에서 열린 안보 포럼에서 ISIL의 강도 높은 인터넷 사회 매체 활동에 대해 경고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코미 국장은 ISIL이 알카에다와는 다르다며 ISIL은 사회 연결망 서비스 트위터에 상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알카에다의 경우 요원 선발에 신중하지만 ISIL은 정신적으로 불안정하거나 골칫덩이 마약 중독자들까지 끌어들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ISIL과 연계된 트위터 계정에 약 2만 1,000명의 영어권 가입자들이 있다며 이들 중 수백 명 혹은 수천 명은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연방수사국은 이에 따라 급진 성향이나 테러에 관심을 보이는 미국인 수백 명을 조사하고 있다고 코미 국장은 밝혔습니다. 중동 지역을 순방 중인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이 오늘 이라크를 전격 방문했습니다. 이라크는 현재 미국 주도 연합군의 공습과 훈련 지원을 받아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에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카터 장관은 바그다드에서 하이데르 알 아바디 총리와 칼레드 알 오베이디 국방장관 등 이라크 고위 관리들과 만날 예정입니다. 이어 이슬람 순위파 지도자들과 만날 계획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오늘 아프리카 케냐와 에티오피아 순방에 나섭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내일 부친의 나라인 케냐에 도착해 수도 나이로비에서 열리는 세계 기업가 정신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이어 미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에티오피아를 방문합니다. 인권단체들은 에티오피아 정부가 반체제 인사들을 억압하고 있다며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방문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러나 사하라 이남 지역 아프리카 국가들과 연계된 미국의 경제 성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앞서 어제 아프리카 성장기회 법안 서명을 기념해 열린 백악관 환영행사에서 아프리카와의 무역에 관해 언급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아프리카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을 가진 역동적인 곳이라며 앞으로 세계 경제 기회의 중심이 될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쿠바 내 미군 관타나모 수용소 폐쇄 계획을 구체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어제 국가안보 관리들이 오랫동안 이 문제를 추진해왔다며 관타나모 수용소 폐쇄는 오바마 대통령의 최우선 정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관타나모 수용소 폐쇄는 미국의 국가안보에 이익이 되는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번 주 워싱턴에서 열린 쿠바 대사관 재개설 행사에 참석했던 브루누 로드리게스 쿠바 외무장관은 관타나모 수용소가 폐쇄될 경우 해당 부지를 쿠바에 반환할 것을 미국에 요청했습니다. 유럽연합이 미국의 6개 대형 영화 제작사와 위성 영국 위성 채널 한 곳의 반독점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에 나섰습니다. 조사 대상 영화사들은 디즈니, NBC 유니버셜, 파라마운트, 소니, 21세기 폭스, 그리고 워너브라더스사 등입니다. 유럽연합 성명에 따르면 영국 위성 채널 스카이 UK 측은 미국 영화사들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용객들이 오직 영국과 아일랜드에서만 영화를 시청하도록 하고 나머지 유럽 지역의 접속은 차단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들어온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남북한의 민간단체 대표들이 개성에서 만나 8.15 공동행사 개최를 논의했습니다.
뭐 일단 서로의 그 요청과 요구를 서로 들었고
한국은 오는 8월 열리는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외교장관 회담에서 북한과의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저희는 항상 대화의 문은 열어놓고 있으니까.
영국의 민간단체가 북한에 장애인을 위한 디자인 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아 흐리고 황해도와 함경남도, 평안남도를 중심으로 비가 오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남북한 민간단체가 오늘 개성에서 광복 70주년 기념 8.15 남북 공동행사 개최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그러나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고 오는 31일 개성에서 후속 접촉을 갖기로 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북 민간단체들은 23일 개성에서 8.15 남북 공동행사 개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실무 접촉을 가졌습니다. 이번 접촉은 남측의 광복 70돌, 6.15 공동선언 15돌 민족 공동행사 준비위원회가 지난 6일 북측의 6.15 공동선언 15돌 조국 해방 70돌 민족 공동행사 준비위원회에 8.15 공동행사를 논의하기 위해 만나자고 제안했고 북측이 지난 20일 이에 호응한 데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남측 준비위원회는 이 자리에서 8.15 공동행사를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개최하고 남북이 상대방의 행사에 교차 참석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북측 준비위원회는 이에 대한 확답은 하지 않고 다음 달 13일부터 사흘간 열리는 자신들의 민족 통일대회에 남측이 참석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번 접촉에 참석한 이승환 남측 준비위원회 대변인은 남한으로 돌아온 직후 가진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측이 남측의 제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며 개성에서 후속 협의를 갖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뭐 일단 서로의 그 요청과 요구를 서로 들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다시 이제 논의를 해서 그 31일 날 접촉을 하기로 했습니다.
남측 준비위원회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기념식과 함께 문화행사와 학술대회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북측도 민족통일대회라는 이름으로 백두산 자주통일대행진 출정식과 평양과 판문점에서 개최되는 평화와 통일을 위한 모임 그리고 자주통일결의대회 등의 행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8.15 광복 70주년 공동행사는 민족 정통성을 과시할 수 있다는 상징성 때문에 남북 양측이 자기 지역에서 열고 싶어하는 행사입니다. 남측 준비위원회 교차 참석 제안은 이런 점을 고려한 일종의 타협안으로 북측이 이를 받아들일지 주목됩니다. 남북 양측 준비위원회는 이에 앞서 지난 5월 중국 선양에서 6.15 선언을 기념하는 공동행사를 열기 위한 사전 접촉을 갖고 서울 개최에 잠정 합의했다가 6.15 공동행사의 성격과 8.15 공동행사 개최 장소 논란 끝에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한편 남한 정부는 8.15 공동행사가 성사되면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남한 정부 고위 당국자는 기자들을 만나 민간을 통해서라도 가능한 많은 접촉이 이루어져 이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에 물꼬를 틀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그런 차원에서 이번 실무 접촉을 승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지난번 6.15 남북 공동행사 추진 때도 민간 교류로 물꼬를 터보자는 차원에서 접촉을 모두 승인했지만 실무 접촉 과정에서 북측이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접촉이 끊겨 아쉬웠다며 이번엔 서로 도움이 되고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그러나 이번 행사가 정치적 행사가 되는 건 곤란하다는 게 남한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행사를 통제하려는 차원이 아니고 6.15 관련 단체뿐만 아니라 다른 민간 단체들에게도 이번 행사를 성사시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정치적 논란이 빚어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이와 함께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희호 여사의 방북과 관련해 남한 정부 메시지를 북측에 전달할지 여부에 대해 이 여사의 방북 자체가 굉장히 큰 메시지라며 이 여사의 방북 계획이 확정되고 나면 그 다음에 얘기할 문제라고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 개성공단 임금 문제 해결을 위해 고위급 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에 대해선 임금 문제는 빨리 해결돼야 되고 상당 부분 큰 틀에서 풀어야 할 문제라며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남북 당국 간 비공개 접촉 가능성에 대해선 그럴 수도 있다며 남측이 비선 접촉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은 투명하게 진행하겠다는 의미지만 남북관계 특성상 진행 과정을 그대로 다 밝힐 순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한국 정부가 다음 달 초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외교장관 회담에서 남북 접촉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최근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 계기가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가 다음 달 초 말레이시아에서 개최되는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ARF 외교장관 회담에서의 남북 접촉 가능성을 언급하며 한국은 항상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노광일 한국 외교부 대변인은 23일 브리핑에서 리수용 북한 외무상의 ARF 외교장관 회담 참석을 주목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과거에 참석한 사례가 많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염두에 두고 저희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항상 대화의 문은 열어놓고 있으니까.
지난해 미얀마에서 열렸던 ARF 외교장관 회담엔 북한 리수용 외무상이, 2012년과 2013년엔 박의춘 당시 외무상이 각각 참석했습니다. 이 앞서 한국 정부 당국자는 지난 20일 북측이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숙소를 예약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다며 참석 준비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지난 6월엔 ARF 외교장관 회담의 준비 차원에서 열린 아세안 관련 회의체 고위관리회의에 박명국 북한 외무상 부상이 참석한 만큼 리수용 외무상이 올해 ARF 외교장관 회담에 참석할 거란 전망입니다. 하지만 리수용 외무상이 참석하더라도 최근 얼어붙은 남북관계 등으로 볼 때 남북 간 성과 있는 접촉을 장담하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난해 ARF 외교장관 회담에선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과 리수용 외무상이 우연히 만나기만 했을 뿐 남북 간 대화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선 다음 달 5일 한 아세안 외교장관 회의와 한 메콩 외교장관 회의, 6일엔 아세안 플러스 3 외교장관 회의와 동아시아 정상회의 외교장관 회의, 그리고 ARF 외교장관 회담 등이 잇따라 열릴 예정입니다. 한국 정부는 이 회의에서 남북 접촉은 물론 미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 등과 다양한 양자 회담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국가와의 접촉 시 북한 핵 문제를 비롯해 한일 관계 개선 문제 등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해 아세안 관련 회의 당시 한국 정부는 미한일 회담을 비롯해 미국과 중국, 일본, 인도, 몽골, 캐나다, 파키스탄 등과 양자 회담을 가졌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북한이 준수해야 할 의무가 무엇인지에 대한 미국의 요구에는 변한 게 없다고 미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Nothing's changed about our call for what North Korea's commitments ought to be.
존 커비 국무부 대변인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서해 동창리 로켓 발사장에 발사된 높이를 67m로 높이는 공사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해 해당 보도를 보지 못했지만 미국의 입장은 달라진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무력을 사용하든 그렇지 않든 안정을 흔드는 활동은 한반도 평화와 안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오리 아무라모위츠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이날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 미사일 시험기지의 건설 동향에 대한 보도를 받다면서 정보 사안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북한이 서해 동창리 로켓 발사대 높이를 67m까지 증축했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북한이 머지않아서 미사일 시험 발사를 감행할 것이란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고려대 아시아문제연구소 남광규 교수를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먼저 이 동창리 서해 발사대라는 곳이 어떤 시설이고 또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동창리 서해 미사일 발사대는 평안북도 철산군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명칭 그대로 북한이 이제 장거리 미사일, 뭐 북한에서는 그걸 아주 이제 인공위성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네.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그 발사대를 그 시설물을 갖춘 곳이죠.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전까지도 흔히 북한에서 이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는 항상 이 동창리 서해 미사일 발사대를 주로 활용해가지고 미사일을 발사한 적이 있고요. 가장 최근으로는 지난 2013년도 12월 달에 당시 은하 3호를 동창리 서해 미사일 발사대에서 발사한 적이 있습니다.
네. 이제 북한이 동창리 발사대를 증축을 해서 장거리 미사일을 시험할 것이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능성에 대해서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요?
예, 지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지는데요. 3년 전에는 이게 50m였는데 이게 10m도 늘어나가지고 60m로 지금 증축된 거로 확인되어졌거든요.
네.
뭐 그런 어떤 그 정보도 들어와 있고 그것보다도 이제 사실 전문가들이 저도 포함해가지고 북한이 이제 올해 10월 10일이 노동당 창건 70주년이기 때문에 북한은 상당히 그 의미 깊은 그런 그 날이죠. 그래서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뭔가 좀 국제사회에 북한의 어떤 힘을 과시할 수 있는 걸 할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그럴 경우 우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겠는가. 또 그동안 북한이 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 능력이 많이 향상된 것으로 지금 추정되고 있거든요. 뭐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 봐서는 10월 10일 날 그 기념일에 북한이 뭔가 좀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같은 그런 그 과시를 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여집니다.
이 북한이 동창리 발사대를 증축했다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난 2012년에 그 은하 3호보다도 이 추진 로켓의 길이도 더 길고 또 더 무거운 발사체를 쏘겠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지는데 북한이 이렇게 예. 이런 그 장거리 추진 로켓에 집착을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 지금 이제 그 은하 3호 같은 경우 이제 그 30m였는데요. 이번에는 아마 예상 근데 두 배 가까운 크기 이제 미사일 발사 능력을 갖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되고 있는데 그렇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 ICBM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네.
3년 전에 그 은하 3호가 했을 때는 그때 필리핀 그 영해상에 이제 그 떨어졌거든요. 대충 한 2,500km 이상 날아간 것으로 지금 우리가 추정하고 있는데
네.
만약에 이번에 북한이 새로운 형태의 ICBM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한다 그러면은 KN-08, 그러니까 만 킬로 이상의 어떤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는데 북한이 이렇게 그 장거리 미사일에 집착하는 것은 그것이 직접적으로 이제 핵 능력 향상과 직접 연관된 것이죠. 북한이 이제 핵 능력이 향상되었는데 핵 능력 향상은 미사일 발사 능력하고 같이 가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김정은이 사실 국제사회에 자신의 존재 또 자신의 지도력을 가시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역시 장거리 미사일을 가지고 이번 노동당 창건 기념일에 맞춰가지고 국제사회에 한번 좀 과시할 그런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는 것이죠.
네. 한국 군 당국에서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험이 오는 10월 10일 북한 노동당 창건 70주년 전후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입장인데 이 북한에 있어서 노동당 창건 70주년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예, 노동당 창건 이제 70주년은 이제 1945년이 되겠죠. 10월 10일 날. 사실은 이제 그 당시는 이제 노동당이라는 명칭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45년 당시에는 조선 공산당이라고 해가지고 그 공산당이 당시에는 서울에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원래 명칭은 조선 공산당 북조선 분국이었습니다.
아, 네.
아, 그래서 이제 그 분국의 책임자로서 당시 이제 김일성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됐는데요. 뭐 그 이후부터 이제 북한이 국가가 수립되어지고 김일성 정권이 이제 수립되면서부터 노동당으로 이제 명칭을 바꾼 것이죠. 왜냐하면 네. 그전에 그 조선 공산당은 김일성과 라이벌 관계였던 박근영이 주도했었던 그런 그 공산당이었기 때문에 명칭을 이제 노동당으로 바꿔서 기념을 하고 있는데 그 기념일을 가지고 조선 공산당 북조선 분국이 그 만들어진 1945년 10월 10일을 이제 기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이제 북한에서는 그 노동당 창건 기념일을 아주 중요하게 하고 있는 것이고 또 모든 그 공산주의 국가들이 당이 우선 국가보다 우위에 서는 체제이기 때문에 당 창건일을 아주 중요한 그 기념일로 행사를 하고 있죠.
네. 자, 다시 동창리 발사대 증축과 관련한 얘기로 돌아와서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실험이 한국의 안보와 또 미국과 한국의 연합 태세 여기에는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네, 역시 이제 북한이 세 차례 핵실험했고 그 이후에 지금 이제 핵 그 소량화, 그 소규모화 이런 부분까지도 지금 이제 그 진척된 거로 되기 때문에
네.
그와 더불어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능력도 상당히 향상된 거로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그 KN-08 같은 경우는 지난 2012년 4월 김일성 생일 때 이제 열병식에서 처음 공개가 되었는데요. 이건 그야말로 12,000km 이상을 날아가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상당히 안보적 위협이고 또 한미로서는 특히 미국으로서는 이게 미국 서해안까지도 이게 공격이 가능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에게도 상당히 그 위협적인 어떤 그 무기가 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한미가 이 북한의 어떤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가능성 또 발사 했을 경우에 대응에 대해 가지고 지금부터 상당히 그 좀 치밀한 준비를 해야 되겠죠.
네, 미국의 서쪽이라고 하면은 하와이는 물론이고 캘리포니아 그렇죠. 주까지도 예. 미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거기까지 지금 도달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저 지금 나오고 있는 그 KN-58 같은 경우는 만 킬로 이상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공격이 가능한 것이죠.
북한이 이렇게 자꾸 장거리 미사일 실험과 같은 행동을 한다면 중국의 입장에서도 참 그 편치만은 않을 것 같은데 이것이 북중 관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당연히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지금 이제 북한이 3차 핵실험하고 난 다음에 북중 간의 관계가 상당히 소원해지지 않았습니까? 네. 뭐 그런 상황 속에서 만약에 북한이 이번에 또 뭐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북중 관계는 더 이상 좀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그 관계가 되지 않겠는가. 아, 또 지금 이제 중국이 9월 달 그 전순국 기념일에 이제 북한을 일단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중국도 나름대로 북한과의 관계를 조금씩은 좀 개선해 나가려고 하는 작은 움직임은 있거든요.
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만약에 중국을 무시하고 이렇게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게 되면은 그나마 약간 북중 관계가 조금 이렇게 회생될 가능성의 여지마저도 완전히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네. 지금 동창리 시설에서 쏘아올리는 것이 이번에도 그 위성을 쏘아올린다 이렇게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그렇죠. 북한이 지금까지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고 항상 인공위성을 발사했다라고 이렇게 해왔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만약에 발사하게 되면은 인공위성 발사다 뭐 이렇게 대외적으로 이제 선전할 것이고요. 또 이제 최근에 우리 그 정부 당국이 입수한 그 첩보에 의하면은 김정은이 노동당 창건일 기념을 해가지고 인공위성을 발사하라 이런 그 지시가 내렸다는 그 첩보가 우리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었거든요.
네.
그런 것으로 봐서는 만약에 북한이 그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게 되면은 장거리 미사일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들이 항상 주장해 왔던 대로 인공위성 발사다 이렇게 주장할 것입니다.
네. 자, 다음 달에는 8.15 광복 70주년은 물론이고요. 또 미국과 한국의 연합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이 예정이 돼 있는데 자, 앞으로 그러면 남북 관계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이제 뭐 8.15 행사를 앞두고 원래는 이제 우리 남북한 당국이 뭔가 좀 같이 8.15를 기념할 수 있는 행사를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뭐 그러다 또 최근에 북한이 뭐 그걸 좀 하자라고 또 얘기를 꺼냈기 때문에 아직 좀 여진이 있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봐가지고는 남북 간의 그 대화 또 남북 간의 어떤 그 접촉의 가능성이 좀 상당히 좀 낮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8월 달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이 뭐 동창리 미사일 발사대 시설을 증축하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 준비를 한다 그러면은 남북 관계는 뭐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북한이 이제 뭐 을지 프리덤 훈련은 사실은 이제 한미 연합 훈련이지만은 여기는 이제 미군의 병력이 직접 투입되지 않고 한국군이 주도해 가지고 유사시에 북한이 이제 뭐 그렇게 도발했을 경우 그것이 이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주로 이제 한국의 주로 이제 관공서나 주요 기관 또 이제 안전시설 이런 시설에 대한 어떤 대비 태세를 하기 위한 점검하기 위한 훈련이기 때문에 사실 그 북한이 뭐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문제 삼아 가지고 반발할 이유는 없는 것이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미군 전력이 직접 투입되는 훈련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은 북한이 뭐 선전적으로는 비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을 가지고 북한이 그것을 뭐 핑계 삼아 가지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죠.
네. 자, 교수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고려대 아시아문제연구소 남광규 교수로부터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움직임과 한반도의 안보 전망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영국의 민간단체가 북한의 장애인을 위한 디자인 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빠르면 내년 5월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양에 장애인들을 위한 디자인 학교가 설립됩니다. 북한 장애인들을 지원하는 영국의 민간단체 두라 인터내셔널의 이석희 목사는 22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난달 북한을 방문해 조선장애인보호연맹과 장애인들을 위한 디자인 학교 설립에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목사는 장애인들의 미래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이라는 생각에 학교 설립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장애인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일이 무엇일까를 오랜 제 고민 끝에 그리고 이제 많은 논의가 있었죠. 그러던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게 이제 직업이라고 생각이 되어졌고요. 그리고 그 직업을 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 것이 교육이기 때문에 그 교육을 통해서 좀 더 전문화된 직업을 갖게 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그 교육이 디자인 학교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죠.
이 목사는 빠르면 내년 5월에 늦어도 9월에는 디자인 학교가 문을 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학교는 2년 과정으로 평면인 2D 디자인과 입체적인 3D 디자인, 만화 영화와 패션 디자인 등을 가르칠 예정입니다. 이 목사는 우선 18세 이상 50명을 선발해 교육을 시작할 것이라며 70%는 장애인 학생, 나머지 30%는 일반 학생을 뽑아 장애인들이 자연스럽게 일반인들과 함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목사는 일단 장애인 연맹사나 직업양성소 건물에서 수업을 시작할 것이라며 나중에 학생 수가 늘고 교과 과정이 확대되면 독립적인 건물로 옮길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수업은 북한의 교사들이 담당하고 계절학기 등을 통해 외국인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목사는 장애인들에게 전문적인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노동 집약적인 일만을 그 장애인들이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반발자국, 앞서서 할 수 있는 일들, 좀 더 전문적인 일들을 하자. 그리고 얼마든지 그런 그 재능을 가지고 있는 이제 장애인들이 있기 때문에 발굴해내고 뭐라고 할까 얼마든지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일들을 이제 하기 위해서 이제 그 디자인이라고 하는 부분을 구성을 이제 하게 된 거죠.
이 목사는 올해 안에 교사를 모집하고 교과 과정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평양 이외의 다른 지방에도 장애인들을 위한 디자인 학교를 설립하고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을 위한 기업소를 설립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도라 인터내셔널은 지난 2012년 런던 장애인 올림픽에 참석한 북한 선수단을 만난 것을 계기로 북한의 장애 학생들을 돕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지난 2월 말과 3월 초에는 북한의 장애 학생들과 장애인 연맹 관계자들을 초청해 영국과 프랑스에서 예술 공연과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6.25 한국전쟁 정전기념일 62주년을 맞아 다양한 행사가 미국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특히 참전미군들을 위한 기념비 기공식이 잇따라 열려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전쟁 참전용사협회가 22일부터 26일까지 워싱턴 인근 알링턴에서 총회를 갖고 여러 행사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협회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단체 창립 30주년과 워싱턴 시내에 있는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공원 설립 20주년을 맞아 다양한 행사들이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6.25 참전용사 기념재단은 25일부터 4일간 워싱턴의 기념공원에서 미군 전사자 36,574명을 호명하는 추모의 벽 행사를 열 계획입니다. 이 재단의 윌리엄 웨버 이사장은 성명에서 기념공원 설립 20주년을 맞아 추모의 벽 법안이 미국 의회에서 통과되도록 염원하고 촉구하기 위해서 행사를 준비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법안은 6.25 참전용사 출신인 찰스 랭글 연방 하원의원 등 3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공식 명칭은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 추모의 벽 법안입니다. 법안은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공원에 추모의 벽을 세우고 전사자뿐 아니라 부상병과 실종병사의 이름을 넣도록 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남쪽으로 50km 정도 떨어진 버지니아주 퀀티코의 미 해병대 박물관에선 27일 장진호 전투 기념비 착공식이 열립니다. 박물관 관계자는 21일 VOA에 해병대 출신 참전용사들과 현역 지휘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착공식이 열릴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Is a location within the park that surrounds our museum.
박물관 옆 공원에 설립될 이 기념비는 2m 정도 높이로 미 해병대를 상징하는 조형물이 세워질 예정입니다. 장진호 전투는 1950년 11월 26일부터 17일간 강추위 속에 미 해병대 등 유엔군이 흑남으로 철수하는 과정에서 중공군과 치열하게 격돌한 전투입니다. 미 국방부에 따르면 당시 양측에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고 장진호 전투에서 전사한 뒤 아직도 실종 상태에 있는 미군 병사가 1,079명에 달합니다. 이 기념비 설립 홍보 활동을 주도해온 리처드 케어리 예비역 해병대 중장은 동영상에서 미 해병대 역사상 가장 치열한 겨울 전투였던 장진호 전투의 영웅들을 기리기 위해 기념비를 제작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It is important that we recognize the heroism and sacrifice in this battle.
자유수호를 위해 싸운 참전 용사들의 용기와 희생을 기리는 건 매우 중요하다는 설명입니다. 장진호 전투 기념비는 미 해병대 참전 용사들과 한인들, 한국 국가보훈처가 지원한 50만 달러의 자금으로 제작되며 내년 초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1일엔 미국 서부 최대 규모의 한국전쟁 참전 기념비 착공식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렸습니다. 330만 달러가 투입되는 이 기념비는 과거 한국전쟁 참전 용사들이 한국으로 출항하고 복귀하던 옛 육군기지 자리인 프리시디오 국립공원에 세워집니다. 이날 열린 기념식엔 조지 슐츠 전 국무장관과 애드리 샌프란시스코 시장, 한국 정부 관계자와 미얀 참전 용사 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기념비 제작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샌프란시스코 한국전쟁기념재단의 존 스티븐슨 사무총장은 VOA에 전쟁 영웅들을 기리기 위한 첫 발을 내딛게 돼서 매우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There is no significant Korean War Memorial on the West Coast.
미국 서부엔 주목할 만한 한국 전쟁 기념비가 없었는데 전쟁에서 희생된 모든 용사들을 기리기 위한 기념비가 세워지게 돼 감회가 새롭다는 겁니다. 미 해병대 장교로 인천 상륙 작전과 장진호 전투에 참전했던 스티븐스 총장은 기념비를 통해 다음 세대가 한국 전쟁이 잊혀진 전쟁이 아니라 자유를 수호한 승리의 전쟁임을 기억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이 기념비 모금에 유언으로 13만 달러를 기부하겠다고 밝힌 참전 용사와 자신의 은퇴 연금을 털어 기부한 참전 용사, 2천여 명의 한국 학교 어린이들, 미국과 한국의 기업 등 다양한 단체와 개인이 동참했다고 전했습니다. 뷰 뉴스 김영권입니다.
한국에서 대학에 재학 중인 탈북민 6명과 남한 출신 대학생 3명이 지난 3주 동안 미국 워싱턴과 뉴욕에서 지도자 연수를 받았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한미나눔운동과 한국의 북한인권시민연합이 미래의 통일 지도자를 키운다는 목표로 공동 개최하는 행사의 일환입니다. 올해로 4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그동안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 유엔본부 등 국제기구와 민간단체들을 견학해 강의를 듣고 토론도 벌였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 가운데 새 학생과 함께 무엇을 배우고 느꼈는지 오늘과 내일 두 차례 걸쳐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VOA 본사를 방문한 학생들을 김영권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먼저 자기 소개부터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함경북도에서 온 신지성입니다. 네. 현재 건국대학교 경영학과 지금 졸업했고 네. 대학원 준비 중입니다.
아, 그렇군요. 여기 또 옆에 계신 비인께서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남한 안양 출신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부 이송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북한 양강도 출신 이름은 한성원이고요. 네. 현재 세종대 생명공학과 3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네. 지금 이 자리가 매우 뜻깊은 것 같습니다. 여기 성원 씨 그리고 네. 지원 씨는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고 여기 옆에 있는 송현 씨는 한국에서 이렇게 자라난 대학생들인데 스튜디오가 굉장히 밝아진 것 같습니다. 세 분의 젊은이들과 이렇게 함께 얘기를 나누게 돼서요.
감사합니다.
이 세 분 어떻게 미국은 다들 처음이신가요?
네, 처음입니다. 저는.
네, 저도 처음입니다.
저는 두 번째입니다.
아, 두 번째시고. 네네네. 예. 어떠세요? 미국이란 나라에 대한 인상?
네. 저는 북한에서 솔직히 군인이어 가지고 네. 약간 네, 좀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솔직히 얘기하면 반미 이런 거 있잖아요.
반미?
네, 예, 반미. 예. 좀 네. 그런 교육을 받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 그런 게 약간 좀 그러니까 좀 혼란스럽다고 할까? 네. 아. 네, 네. 그러니까 무식적으로도 약간 이렇게 친구 한국에서 오래 살았지만 친구남에서도 약간 좀 그런 묘한 감정이 들었고
네.
네, 좀 이렇게 거의 20일 동안 미국을 보면서 왜 미국이 세계 강국인지 새삼 느끼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 뭐 예를 들자면 어떤 게 이렇게 그런 강국이란 걸 느끼게 되셨나요?
아, 뭐 제일 중요한 건 그 강국에 대한 첫 번째 이유가 교육인 것 같아요.
네.
네, 교육적인 면에서 그러니까 보고 듣고 배울 수 있는 다양한 기회들이 많고 그리고 다양한 사고를 할 수 있는 자유로운, 네, 자유로운 그런 문화가 네. 어찌면 이 현재 미국을 만들지 않았나라는 생각.
그렇군요. 네. 우리 남한 출신인 송혜 씨는 어떻습니까?
저는 처음에 미국에 오게 됐을 때는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었어요.
네.
여기가 선진국이다 보니까
네.
우리나라도 물론 선진국이지만
네.
미국에 가면 모든 것이 첨단 기술일 것이다. 막 이렇게 하면서 굉장한 기대를 품고 왔었는데
예.
사실상 딱 보니까 오히려 한국이 조금 더 나은 점도 있고 이런 게 있는 거여서
네.
아, 한국도 참 좋은 나라구나 이런 것도
네.
많이 느꼈고
네.
미국에서는 또 특히 느꼈던 것이 박물관이 굉장히 잘 돼 있어서
예.
어린이들 교육하는 데는 굉장히 좋을 것 같고
네.
네. 국제기관을 많이 볼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예. 그만큼 한국이 이제 많이 발전해서요. 특히 그 정보기술, IT 문화 같은 경우는 이제 워싱턴보다 낫지요, 그죠?
네. 예, 뭐. 인터넷이 너무 느려서.
예. 손전화기 같은 것도 지하철에서 안 될 때도 있는데 한국에서 뭐 비디오까지
보더군요.
네. 자, 이렇게 이게 워싱턴 리더십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시게 됐는데 어떤 목적으로 이 프로그램에 지원하게 되셨는지 궁금해요.
네. 저는 사실은 이제 공부를 5년 동안 이제 한국에 와서 5년 동안 이제 수능이라는 그 공부 시험을 쳐갖고 이제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그래 대학에서 공부를 하다 나니까 나도 모르게 이제 고향이 북한이다 나니까
네.
북한에 대한 이제 정보에 대해서 좀 알고 싶기도 하고 또 관심이 자연스럽게 가고 하니까 이제 프로그램들 다른 일반 프로그램들
네.
많아요. 통일에 대한 프로그램 그래서 자연스럽게 참가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이제 제가 나도 모르게 통일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구나
예.
이런 느낌을 가지고 앞으로 이제 미래에 이제 미래 통일에 한 번 더 통일에 나도 뭔가 이바지해야 되겠다
네.
이런 느낌을 받고 지원하게 됐습니다.
네. 아무래도 고향을 떠나오셨으니까 고향 조국에 대한 그리움이 또 남다르겠죠.
네.
네. 우리 지원 씨는 어떠십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통일에서 미국이란 나라를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치, 경제, 문화 그리고
네.
한반도 문제에서 특히 미국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나라길래 미국의 그 역사와 사회정치 문화를 조금이라도 아는 게 통일을
네.
좀 더 다가가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바람에서 이 프로그램
네.
신청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난 3주 동안 많은 프로그램을 또 소화하셨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고 또 젊은이들 만나서 또 토론도 하시고 참 다양한 일정을 소화하셨는데 시간표를 보니까 아주 일정이 빡빡했더라고요.
네, 진짜 피곤합니다.
네. 이제 거의 이제 일정을 마무리하셨는데
네.
느낌이 어떠세요?
처음에 시작할 때가 정말 생생한데 벌써 끝이라는 게 굉장히 믿기지가
네.
않고요.
네.
내일 모레면 떠나게 되는데 많이 아쉽고 하지만 많이 배운 것 같아서 기분은 정말 좋습니다.
특별히 뭐 인상적인 게 있으셨어요?
저는 지금까지도 생각나는 게 첫 번째 주에 갔던 홀로코스트 뮤지엄인데요.
유대인 그러니까
네.
대학살 박물관.
네. 대학살 박물관에 가서 그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겪었던 그런 고통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몰랐었어요. 근데
네.
거기서 평범했던 그들의 그런 사진 그런 걸 보면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구나.
예.
근데 이러한 독재가 여전히 가장 가까운 곳에서 벌어지고
네.
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작년에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에서 북한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 발표를 했는데 예, 북한에서도 반인도 범죄가 자행되고 있고 특히 정치범 수용소는 또 일부 인권 관계자들은 이런 말씀하셨던 유대인 학살 그런 박물관 안에 가서 봤던 홀로코스트랑 비슷하다 뭐 그런 지적도 있었는데요.
저는 사실 처음에는 제가 그 홀로코스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네.
좀 보고 느끼던 거 돼갖고 별 그런 감흥이 안 왔는데 이제
네.
유엔을 이제 방문하면서 이 유엔 기구가 이제 전 세계에서 이제 축이 돼갖고 이런 질서를 어떻게 유지하는지 그런
네.
시스템을 보게 됐습니다. 또 거기에서 이제 북한이라는 그 제 고향이죠. 북한이라는 그 정부가
네.
참 이 많은 나라들 속에서도 왕따를 당하는 자기 스스로가 왕따를 당하게끔 만드는 네, 그런 모습을 제가 보면서 참 나도 모르게 막 가슴이 아팠어요. 조금
네.
막 가슴이 아프고 왜 우리는 왜 저렇게 갈라져서 따로따로 저렇게 힘들게 있어야 되냐.
예.
조금만 생각을 조금만 달리 하라는 건 그 제도를 무너뜨리라 이런 소리 아닙니다.
네.
포기하는 소리는 아닙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조금 좀 자유롭게 살 수 있게끔만 하면 네. 거기 사람들도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은 그런 네. 느낌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 많은 북한 주민들이 내부에 있을 때는 그 민족적 자긍심이라는 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이렇게 외부에 나와 보니까 그게 내부에 있을 때랑은 많이 다르다 이런 얘기로도 들리네요.
네, 물론 그렇죠. 왜냐하면 북한에 있을 때는 이제 정치 사상 학습을 엄청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그걸 받을 때는 북한이 세계에서 유일한 수령과 당과 대중의 혼연일체라고 하고서 이제 수령이 이제 한 뭐 우리 일반적으로 이제 신을 믿는 것처럼 그런 신격화를 해갖고 사람들이 나도 모르게 종교적으로 빠지는 거예요.
예.
근데 세상에 나와 보면 그게 아닌 거죠.
예.
사람 인간은 인간이고 대통령도 사람인 거고
네네.
수령도 사람인 겁니다.
네.
그걸 우리가 느끼고 있는 거죠.
예.
저도 그런 네.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그게 미주메 보면서 느끼는 생각이 나치가 유대인을 죽였잖아요.
네네.
근데 그거는 다른 민족이잖아요.
예. 예.
근데 우리는 북한이란 나라는 보위부라든가 군부가 자기 국민을 솔직히 보위부나 그러니까 군대가 나치의 역할을 했고 솔직히 그 자기 국민을 솔직히 유대인처럼 지금 그 탄압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 보면서 아,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더 들었어요.
네.
좀 더 안타깝고 그리고 자기 국민을 솔직히 북한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잖아요.
그렇죠. 네. 공식 이름이?
네. 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인데 솔직히 인민을 탄압하고 인민을 그 독재를 하면서 거기서 민주주의를 외치는 그 아이러니한 모습을 보면서 그거에 대한 쿠에찬 질문을 갖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 자체가 아쉽고
네.
좀 뭐라고 할까 저도 그런 것에 대한 질문을 못 가져봤어요. 여기 이번 프로그램 통해서 대한민국의 헌법이 존재하고 거기에 국민이 주인이라는 걸 그 주인이 어떤 의식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더
네.
각인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이 방송을 듣는 뭐 많은 사람들도 국민이 주인된 그런 나라가 바르게 솔직히 바르게 서게 하는 게 어찌 보면은 그 나라가 발전하는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번 프로그램의 주제가 그 민주주의가
네, 맞습니다.
보다 보니까 그런 강의들을 많이 들으시고 또 네.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비교하는 것들이 많으셨지 않을까 않았을까 네. 싶습니다. 지난 14일에는 또 이례적으로 한국 대사관을 방문해서 그 안호영 네. 주미 한국 대사 또 외교관들과의 대화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주미 한국 대사가 탈북민을 만난 게 이번이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탈북민들의 위상이 또 그동안에 많이 높아졌고 또 앞으로 역할에 대한 기대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그 만나서 분위기라든가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갔습니까?
아, 조금 겉으론 푸근하면서도 조금 카리스마 있는
아. 네,
그런 면도 보여주시고 이제
네.
저희 탈북민들 속에서도 앞으로 이제 대한민국 외교관으로 앞으로 네, 그럴 사람들이 자라났으면 좋겠다 하는
네.
그런 메시지로 저희 학생들에게 던져주셨습니다.
아, 뭐 탈북민 1호 박사, 1호 뭐 이렇게 막 많은 직업들인데 아직까지 외교관은 없었던
네,
것 같아요.
네, 네, 네.
아, 그래서 그런 또 말씀을 하시지 않았나 네. 싶은데.
저는 대사관님이 저희들에게 한 명 한 명에게 대한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어요.
아.
그래가지고 뭐 너나 거기서 어떻게 살았니? 어디 출신이니? 이런 질문을 해주셨을 때 굉장히 관심이 많고
네.
정이 많으신 분이구나 이런 걸 느꼈고 그분의 그 열린 마음을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렇군요.
지금까지 지난 3주간 워싱턴에서 진행된 미래 통일 지도자 연수에 참가한 한국의 탈북 대학생들과 남한 대학생의 소감과 포부를 들어봤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계속해서 학생들과의 대화 내용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인터뷰의 김영건 기자였습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늘도 도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오늘은 삼복 중에 중간인 중복날입니다. 그래서 중복날 소식을 좀 전해주시겠습니까?
네. 태풍의 영향으로 좀 날이 흐리고 곳곳에 비가 내려서 다소 선선한 날씨였지만 그래도 복날에 보양식을 먹지 못하면 왠지 허전한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중복을 맞아서 한국에서는 삼계탕 가게, 추어탕 가게, 보신탕의 냉면 가게가 문전성시를 이뤘습니다.
네, 이 북한에서는 복날 대표 보양식이 단고기라고 하는데 한국은 삼계탕, 추어탕 같은 것이죠?
그렇습니다. 뭐 단국이라고 하는 보신탕 한국에서도 먹습니다. 근데 좀 워낙 좋아하는 분들한테 국한되어 있는 음식이라서 대중적으로 꼽을 수 있는 보양식은 아무래도 달걀, 인삼 등 각종 한약재를 넣어서 구워낸 삼계탕이 있고요. 또 추어탕, 장어구이가 인기입니다. 아, 그런데 오늘 한국 한의사협회에서 여름철 보양식에 대한 생각을 좀 바꿔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혀서 주목을 받았는데요. 네. 한국 사람들의 식생활이 예전과 달라진 만큼 이 보양식이라는 개념도 요즘 시대에 맞게 바꿔야 한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현대에 맞는 보양식이라니까요. 어떤 것일까 궁금해지는군요.
네. 한의사 대리 이렇게 물었습니다. 현대인의 복날 보양식 여전히 달과 수박일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는데요. 네. 각종 냉방기기에 몸살이 나는 이런 냉방병 환자가 많고 너무 잘 먹어서 생기는 비만에 고혈압, 고지혈증 등 이런 환자가 만연한 요즘에도 옛날에 즐기던 보양식을 그대로 적용해야 할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한의사들의 처방. 그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더위를 이겨내기 위해서 특별한 보양이 필요할 만큼 영양 상태가 좋지 않았는데요. 지금 한국 사람들의 상황으로는 그런 보양식이 필요 없다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날이었던 예전의 복날, 이 보양식과는 달리 현대 사람들의 보양식은 건강에 따라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것으로 바꿔야 한다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좀 고기를 즐겨 먹는 사람이라면 굳이 복날에 고기를 먹을 필요가 없고 오히려 채식 위주의 식사를 해야 보양식이 된다는 것이고요. 하루 종일 에어컨 바람을 쐬고 있는 사람이라면 수박으로 보양식을 할 것이 아니라 대신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는 것이 여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보양식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한의사협회가 당부를 했습니다.
네. 자, 시대에 따라서 보양식의 의미도 또 달라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서울통신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한국 사람 10명 가운데 9명이 도시에 산다는 통계가 나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기관은 한국 사람들을 붙잡고 도시에 삽니까? 농촌에 삽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10중 8구는 도시에 산다. 이렇게 답을 한다는 결과입니다.
네.
서울과 수도권 등 도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 살고 있다는 것은 뭐 이미 체감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정도일지는 몰랐습니다. 전체 인구의 91.66%에 이르는 4,705만 명이 도시에 살고 있고 그 도시 지역 가운데 주거 지역으로 구분되어 있는 부분이 전체 국토 면적의 2%에 불과하다는 소식이 전해져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전체 인구의 90%가 넘는 사람들이 이 겨우 2% 정도의 땅에 몰려 살고 있다는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도시 인구의 비중은 해마다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도시로 이동해서 사는 사람들도 많지만 개발이라든지 관리 또 정비가 필요한 지역 중에서 도시화, 그러니까 도시로 만드는 그런 면적도 많아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2005년에 90%를 넘어선 이후에 지속적으로 그 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도시화된 인구는 21만 500여 명인데요. 충청북도 충주시 인구가 하나 또 도시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는 단연 서울이겠죠?
그렇습니다. 한국통계청이 매월 첫날 시도별 인구 자료를 발표하는데요. 2015년 6월 기준의 자료를 봤습니다. 큰 도시 가운데서는 단연 서울이 천만하고도 78,850명으로 가장 많았고요. 다음이 부산입니다. 350여만 명. 인천이 세 번째네요. 290여만 명. 네 번째 도시가 249만 명의 대구 광역시였습니다. 한국의 행정도시로 새로 탄생한 세종특별자치시가 있는데요. 이곳의 인구는 18만 5천여 명. 또 국제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인구는 61만 5천여 명이었습니다.
네. 자, 서울통신 오늘의 마지막 소식은 여름밤 최고의 야식 이야기군요. 이 대구에서 치킨과 맥주를 주제로 한 축제가 열리고 있다고요?
네. 이름만 들어도 뭐 캬 하는 소리가 절로 나오는 먹거리 축제입니다.
네.
아, 닭튀김 하면 생각나는 것이 맥주고요. 맥주를 마시자면 닭튀김 없으면 좀 섭섭한데요. 이 치킨과 맥주, 줄여서 치맥이라고도 합니다.
아.
이 천생연분 같은 궁합의 먹거리로 닷새간 한여름밤에 더위를 날려보내고 있는 대구가 지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대구 하면 한국에서도 가장 덥기로 소문난 지역인데요. 대구에서 치맥 네. 축제가 시작된 이유가 있더군요.
그렇습니다. 대구 지역이 치킨 산업으로 유명합니다. 한국의 유명 치킨 회사들이 모여있는 곳이기도 한데요. 이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먹는 이 닭고기 튀김, 보통 치킨이라고 하는데 이 치킨의 대부분 그 본사가, 프랜차이즈의 본사가 바로 대구 경북 지역에 있는 겁니다. 또 대구 하면은 아주 전통적으로 이 닭똥집이라고 불리는 닭 모래집을 특화해서 파는 그런 시장도 있습니다.
네.
또 대구 하면은 여름 더위가 말씀하신 대로 전국 최고 수준인데 한밤중에도 잠 못 드는 사람이 많아서 그 대구의 큰 산인 팔공산 자락이나 도심 교각 아래 잠자리를 펴는 그런 텐트족도 일상화된 대구입니다. 그래서 너무 더워서 덥고 바빴던 하루를 이 치킨과 맥주를 마시면서 가볍게 좀 풀어보자, 피로를 풀어보자 이런 취지로 시작을 했었는데 3년 전에 시작된 이 치맥 축제가 이제 한국의 대표 여름 축제에 이름을 올리게 된 겁니다.
네, 그런데 이 축제를 어떻게 즐기는 겁니까?
네, 대구에 보면은 부류공원이라는 큰 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축제 중심지가 됐는데요.
네.
한국의 그 40여 개 그 닭튀김 업체, 치킨 업체하고 국내외 유명 맥주 회사 등 160여 개 업체가 이 홍보하는 그런 장소를 마련했습니다. 그 중심에도 신명나는 음악 공연도 펼쳐지고요. 춤대회도 열립니다. 치킨과 맥주를 주제로 한 다양한 행사도 이어지고요. 최고의 맥주를 만드는 사람들, 뭐 수제 맥주 경연 대회, 뭐 패션쇼도 있고 힙합 공연도 있고 보통 오후 2시부터 시작해서 밤 10시까지 이 축제가 이어집니다. 잔칫집에 빠질 수 없는 것이 아주 풍성한 먹거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이 닭과 맥주를 선사를 하는데요. 무려 닷새 동안 닭 25만 5천여 마리, 맥주 25만 리터가 무료로 제공됩니다.
네.
또 시중보다 싼 가격에 세계 유명 맥주도 즐길 수 있다고 하고요. 어제 개막식에는 한국의 유명 연예인들도 많이 나왔는데 그중에 또 눈에 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산의 한 야구장에서 치킨과 맥주를 즐기는 모습으로 화제가 됐던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가 있는데 또 이분이 초청돼서 대구 치맥 축제의 개막 인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대구 치맥 축제 소식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통신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세계 각국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이현철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들어와 있습니까?
네,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이 오늘 이라크를 전격 방문했습니다. 카터 장관이 이라크를 방문한 건 국방장관 취임 후 처음입니다. 또 그리스 의회가 3차 구제금융을 받기 위해서 국제채권단이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던 2차 개혁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미국 국방장관의 이라크 전격 방문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네, 중동을 순방 중인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이 오늘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에 도착했습니다. 사전 예고 없는 전격적인 방문이었습니다. 카터 장관은 이란 핵협상 타결 이후 중동 우방국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취임 후 처음으로 중동 방문길에 올랐는데요. 당초 일정에는 이라크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카터 장관이 이라크를 방문한 건 국방장관 취임 후 처음인데요. 바그다드에서 하이데르 아라바디 총리와 칼레드 아로베이디 국방장관 등 이라크 고위관리들과 순위파 지도자들 그리고 현지에 파병된 미군 등을 만날 예정입니다.
카터 장관이 이번에 이라크를 방문한 주요 목적은 뭔가요?
네, 카터 장관은 이라크 북부와 서부를 장악하고 있는 순위파 무장세력 ISIL 격퇴 작전과 관련해 이라크 당국자들 또 미군 당국자들과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특히 현재 ISIL이 장악하고 있는 라마디를 탈환하는 작전에 대해서 논의할 계획입니다. 현재 이라크군은 미군 공습의 지원을 받아서 라마디 근처에서 ISIL의 보급과 증원군을 차단하는 고립 작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 라마다 공격을 위해서 수천 명의 이라크 군인들이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라크는 언제 ISIL의 라마디를 빼앗겼습니까?
네, 지난 5월 초였습니다. 이라크군은 ISIL에 대피하면서 라마디를 빼앗겼고요. 또 라마디와 함께 미군이 보급해준 군 탱크와 장갑차, 각종 포도 ISIL에 빼앗겼습니다. 라마디는 바그다드에서 서쪽으로 약 100km 떨어진 전략적으로 중요한 도시인데요. 2천여 명의 ISIL 전투원들은 이 도시를 장악한 후 건물에 폭발물을 설치하는 등 방어망을 구축했습니다. 카터 장관과 다른 오바마 행정부 당국자들은 ISIL이 더욱 방어망을 구축하기 이전에 이라크군이 라마디시를 탈환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라크군은 43도를 넘는 폭염과 또 지난달 끝난 라마단 등 여러 요인들로 인해서 탈환 작전에 나서지 못했습니다.
라마디 공격 작전은 언제쯤 시작될 예정인가요?
네, 미 국방부의 스티브 워렌 대변인은 카터 장관이 바그다드에 도착한 직후 기자들에게 여건이 성숙되면 라마디를 공격해 장악하는 작전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라마디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은 일주에서 8주 사이에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라마디 동부의 알타카둠 공군기지에 주둔 중인 미군 고문단이 라마디 공격작전 계획을 수립했는데요. 이 공격작전에 이라크의 대테러군, 연방경찰, 육군 등 약 6천 명이 참가할 계획입니다.
미군은 이라크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네, 현재 이라크에 주둔 중인 미군은 3,300여 명인데요. 이들은 전투보다는 이라크군을 훈련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또한 미군은 다른 동맹국들과 이라크가 ISIL에 대한 공습을 단행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이 너무 소극적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라크에서 미군 지상 전투부대 역할이 더욱 적극적이면 ISIL을 금방 격퇴할 수 있다. 또 미국의 소극적인 입장이 오히려 나중에 미국 본토에 대한 ISIL의 위협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라크를 방문한 마틴 댐시 미 합참의장은 미군이 이라크에서 또 시리아에서 ISIL과 직접적으로 대면할 경우 오히려 ISIL이 전달하는 메시지를 더욱 효과적으로 증폭시킬 수 있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그리스로 가보죠. 그리스가 3차 구제금융을 받기 위한 전제조건을 충족시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스 의회는 오늘 3차 구제금융을 받기 위해서 국제채권단이 조건으로 내걸었던 2차 개혁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전체 의원 300명 가운데 230명이 찬성했고요. 반대는 63명, 기권 5명, 불참 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앞서 유로화를 사용하는 유럽 국가들인 유로존의 정상들은 지난 13일 유럽 재정 안정화 기구 ESM을 통해서 그리스에 3년 동안 최대 850억 유로 규모의 구제 금융을 지원하는 협상을 개시하는 조건으로 그리스의 개혁 법안 처리를 요구했었습니다.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는 이날 표결에 앞서 의회 연설을 통해서 그리스가 계속 유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개혁이 필요한 대가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표결 결과는 치프라스 총리 정권의 존속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시험 무대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됐었는데요. 일단 치프라스 총리의 승리라고 볼 수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특히 집권당인 시리자당에서 개혁법안을 지지하지 않는 의원수가 지난 15일 1차 개혁법안 표결 때보다 3명 줄어들어서 치프라스 총리의 입지가 개선됐다는 평가입니다. 앞서 1차 표결 때는 시리자 의원 149명 가운데 강경파인 좌파연대 소속 의원 39명이 반대나 기권, 불참 등으로 개혁법안을 지지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그 수가 36명으로 줄었습니다. 또 지난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졌던 야니스 바루파키스 전 재무장관도 이번에는 찬성으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이번에 그리스 의회가 통과시킨 법안은 어떤 법안입니까?
네, 두 개의 법안인데요. 하나는 유럽연합 EU의 은행 회생 정리 지침 준수 법안입니다. 은행이 파산했을 때 채권자와 주주가 손실을 부담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다른 법안은 민사소송 절차 간소화 관련 법안입니다. 그리스 의회는 앞서 지난 15일에는 부가가치세 인상과 연금 삭감 등 구제금융을 위한 1차 개혁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오늘 이현철 기자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듣고 계십니다. 곧이어서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VOA 방송 계속 애청 바랍니다.